오늘은 여러분과 새해 첫, 거의 첫 주 대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나사에서요, 화성에 그 보낸 전문가들을 그 인터뷰하고 있었답니다. 문제는 단 한 명만 갈 수 있고요. 또 일단 가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접하는 그 면접관이 그 면접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 자원에서 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그랬더니 제일 처음 그 자원에서 온 사람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엔지니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 면접관이 화성에 가는 대가로 얼마를 받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엔지니어가 뭐라 그러냐면 100만 달러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100만 달러를 제가 받아서 제가 나온 MIT 공대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얼마를 원하시냐 그랬더니 200만 달러를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200만 달러입니까? 그랬더니 100만 달러는 우리 가족에게, 또 100만 달러는 의학 발전에 돕는 기금으로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세 번째 자원에서 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변호사였답니다. 변호사가 와서 이렇게 그 얼마를 원하십니까? 면접관이 물었더니 그 면접관 그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300만 달러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 변호사에게 왜 다른 사람들은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입니까?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달러는 제가 당신한테 줄 거고요. 저를 합격시키면 100만 달러는 제가 가질 거고요. 나머지 100만 달러로는 화성에 엔지니어를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계획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계획을 세우며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계획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획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바꿀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10명의 처녀가 그 등불을 들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열 처녀 중 다섯 처녀는 신랑을 못 맞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섯 처녀는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미래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고 일만 만들지 실제로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 교회마다 다 새해 사역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우겠지요. 또 여러분의 삶을 그 어떻게 만들까라는 어떤 삶의 계획도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운동,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운동 계획도 세우고요. 또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또 계획도 세우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새해마다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계획들을 실행하시냐는 겁니다. 얼마나. 그 한국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벌써 저희가 9일째입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분, 새해 계획이 있으셨다면 그 계획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 조사에 의하면요, 이거는 이제 젊은이들, 20, 30대의 젊은이들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새해 계획을 세운 젊은이들, 20, 30대 젊은이들 중에서 10명 중에 7명이 그 새해 세운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0명이 계획을 세웠으면 7명은 그 계획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3명만이 그 계획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이어트 계획, 뭐 자기 개발의 계획, 뭐 살을 빼고 뭐 이런 것들을 등등등 계획을 세우지만 자기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주위 상황이 도와주지 않거나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거나 어쨌든 간에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이거나 이래가지고 열의 일곱은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대부분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세운 계획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대로 벌써 9일째 된데 실패하셨다면 왜 실패했는지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다면 그 계획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다듬어서 정말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사람이요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데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획은 어떤 거냐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계획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무조건 살 거니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둘째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미래를 철저하게 계획하면 그 계획대로 될 것이라는 정말 꿈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다 될 것이라는 확고한 자기 의지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두 번째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오늘 13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계획을 보면 오늘 13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이나 내일입니다. 정확하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또 장소도 어느 도시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기간도 1년 동안이라는 1년 동안 머물겠다는 그런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도 분명합니다.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목표도 분명했습니다. 이익을 보겠다는 겁니다.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정이나 장소나 기간이나 내용이나 목표 등이 완전하게 계획된 사람들이 13절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라이프 플래닝이라고 그러죠. 인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 다섯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목표를 정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체적이고요. 스페시픽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가할 수 있고요. 메저러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달성할 수 있고요. 어치버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타당합니다. 렐레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타임바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계획에 이 목표를 세우는데 정말 좋은 계획에 필요한 다섯 가지 이 요소를 여러분 첫 글자 영어의 첫 글자 그러니까 스페시픽 구체적이고 measurable 평가할 수 있고 achievable 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elevant 타당하고 그리고 기한이 정해 타임바운드 이 첫 글자를 생기면 스마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smart plan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면 굉장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이다라고 그 삶을, 인생을 경영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쓰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철저하고 잘 짜인 계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안개는 아침에 있다가 없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13절에 있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생명의 결정권자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빠뜨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하이티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니까 나라 전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지난 주간에 콜로라도에서는 사상 초유의 엄청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집을 잃었습니다. 한겨울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거 지나간 다음에 바로 눈폭풍이 와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이재민이 돼서 연초에 이재민이 돼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도요 무력한 것이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이 성공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농사지을 계획을 잘 짜도요 뭐가 안 오면 농사가 망쳐지지요? 비가 안 오면 농사가 망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한 자매를 제가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자매를 전도를 했는데 이 자매가 그 굉장히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 자매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 아버님은 50대의 아버님이셨습니다. 50대 초반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몇 번째 제가 저기 뭐야 뵀는데 굉장히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그 전도한 제 친구는 그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여간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친구의 아버님이 안 가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막 가게를 시작했으니까 가게가 자리 잡으면 그때 교회 갈게. 그리고 내가 돈을 벌면 이런 이런 좋은 일에 내가 그 쓰려고 계획도 세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요. 집으로 돌아오려는 순간에 가게에 강도가들이 닥칩니다. 그리고 그 강도들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식구들이 돌아오실 때가 지났을 때도 아버지가 안 옵니다. 근데 갑자기 경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고 나가보니까 가게 앞에서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하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겠죠.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것 같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만 미래는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노후 계획도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요 인생 계획 안에 하나님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까 가족들을 살려보겠다고 하나님을 빼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가족들을 다 잃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오미가 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살려고 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요. 특별히 새해 계획을 세우실 때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doing에 대한 그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being에 대한 내 자신이 어떤 being이 될 것인가 be에 대한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계획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올 한 해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겠다,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being에 대한 그 계획이 먼저이지 doing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doing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운다는 것이죠. 내가 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뭘 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는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된 그런 계획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된 계획은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혼 준비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는데 신랑 신부가 계획을 막 세우는데 신부가 신랑을 빼고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결혼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랑 신부가 결혼 계획을 세우는데 신부가 신랑을 빼놓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일, 서로 관련시켜서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일하지 않으면, 서로 그렇게 협력하지 않으면 그 결혼 계획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인생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계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내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내 위주가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이 성숙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거기에 더 여러분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현대어 성경 번역을요, 15절에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계획을 넣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내가 세워놓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또한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속에 맞추려고 떼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좋은 계획은 주님의 뜻에 따라 세우는 계획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세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잖아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잠언 19장 21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많은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계획의 최종 결정자는, 여러분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 계획을 주십니다. 너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뭐였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였어요. 근데 도망갔냐는 거예요. 결국은 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회개기도 하고요. 결국은 물고기가 토해나서 다시 느느웨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다면 여러분의 계획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래 세운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인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 중에는, 개 중에는요, 계획만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획만 열심히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계획만 열심히 세우고요, 계획만 열심히 떠듭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획에 대해서만 허세를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다 뭐라고요? 허탄한 자랑뿐이라는 것입니다. 허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된 것입니다. 정말 망령되다,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말은 허탄하고 망령되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어이없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만 세우고 떠드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정말 살을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동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운동을 하려면요,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은 여러분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어떤 운동을 몇 분 동안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요, 그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놔야지 말로만 운동한다 그러면 여러분 살이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해지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16절을요,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마음대로 계획을 버리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시간은요,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끝나버리면 그 계획도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 계획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 변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실천하고요,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의 기준으로 해서 선은 계속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다가와도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죄 짓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은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요, 조건이나 상황을 달고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부자가 되면 내가 구제를 할 것이다. 성공하면 봉사할 것이다. 복권이 당첨되면 헌금할 것이다. 건강해지면 자원봉사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식의 계획, 이런 식의 어떤 변명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지금 말씀 붙들고요, 작은 실천이라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해나가면 그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의 상황이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하려면 뭐가 안 되고 뭐가 없고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미래에도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실천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해나가면 그것이 결국은 미래의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게으르고 악을 행한다면 미래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부지런해지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운동해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4년을 준비를 합니다.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요. 매일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집니까?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엉덩이로 공부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된 사람들, 복권에 당첨돼서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예전보다 더 못한 생활하고 삽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어느 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그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앞장서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면, 자녀 문제가 됐든 인생의 문제가 되었든 사업의 문제가 되었든 또 교회의 어떤 미래의 계획이 되었든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자만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잘 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게으르지만 미래에는 부지런해질 것이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심으면 선을 우리가 여러분 거둘 것입니다. 게으름을 심으면 그 게으름을 거둘 것입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이들에게, 특별히 저희 아들들에게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게을러지는 모습이 있으면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을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하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나중에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말로만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친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아직도 진노의 자녀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에서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셔서 그 계획을 직접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껄껄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지낸답니다. 그때 잘할 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전도 많이 할 걸, 그때 선을 많이 행할 걸, 그때 봉사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어머니를 잘 모실 걸, 그때 남편과 아내한테 잘할 걸,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그때 충성할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헌금할 걸, 그때 열심히 살 걸, 껄껄거라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요, 봉사하는 것도요, 섬기는 것도요, 노력하는 것도요, 순종하는 것도요, 사업체를 위하는 것도, 가족을 위하는 것도, 미워하는 사람과 화해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작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나중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 똑같이 주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 여러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신 여러분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된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정말 안 돼 보일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천할 수 없는 계획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변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느 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하려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먼저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맞추십시오. 그랬을 때 올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체,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많은 변화와 많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여 외치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